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교회와 또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먼저 주의 은혜를 주옵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인도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련된 나라와 대륙의 사역 중에 있는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이 움직여지며 하나님 그 큰 계획들을 또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수종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를 다시 한번 쭉 봐가면서요, 이렇게 툭툭 그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각 개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응답들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저런 흐름과 이런저런 복음 아닌 것들에 마음을 뺏기기 쉽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속 강화하고 강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로마서를 좀 원래 본문의 의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볼 때 1장이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2장이 유대인의 죄, 3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성경 그 각 장들을 볼 때 어떤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썼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뜻,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3, 24,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화목 제물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 전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물론 그 정도가 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이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구약을 거의 통달할 정도로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던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생에 계속 멸망이 올 것이다.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런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복받은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실된 거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다음 절 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과 큰 대비가 되어요. 죄를 졌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다음 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속죄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예 다른 내용들을 지금 사실은 23절과 24절 사이에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툭툭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란 말만 해? 왜 하나님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요. 당대 세계보 사역하면서도 많이 물었잖아요. 성부는 어디 갔냐? 성령 어디 갔냐? 라고 해서 조금 보완한 교재가 27강이잖아요. 12강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만 쫙 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실제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한테는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갔어?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어느 한 분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선포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선포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자신의 몸을 찢었고 제물로 드리면서 그 죄를 사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결정체가 구원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영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썼잖아요.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알았어요. 배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데 어느 사람이 본인이 자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보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아예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셨다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건 전제되어 있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이 하고자 했던 그 바였어요.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더불어 하고 계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을 보게 되면 계속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계속 보면은 물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 많이 예표되어 있지만 거의 내용들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지만 성부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신약에서는 거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뭐 1라운드는 하나님의 뜻이고 2라운드는 예수님의 뜻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록 내용, 성경 기록 내용에서는 그렇게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 화목제물로 세운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화목제물 옛날 성경 보게 되면 속죄제물로 이렇게 떠요. 속죄제물이라고 쓰고 있지만 지금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신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봤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의미하냐면 이 자체도 인간에게 큰 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할 만한 죄가 있다는 거죠. 3장 5절 말씀 보니까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진노를 내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결론이 뭐냐? 진노예요.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진노받을 대상이었고 심판받을 세상인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상태였냐, 진노받을 상태였고 심판받을 상태였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상태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그런 모습에 처한 그 존재가 인간인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3장 10절 기록된 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선포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일을 화목해 할 수 있는 사건과 그런 일들이 필요했죠. 그 부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되는 그 상태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 뜻 자체에도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도 뭔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였음을 말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 후에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죄를 가려버렸어요. 죄의 대가를, 진노를, 사망을 이미 다 충족시켜버렸어요. 죄를 아예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유월절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훅 부어가지고 그 피가 언약궤를 다 덮는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실제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그날 다 금식을 하고 모든 노동을 멈추고 다 그들이 그런 상태로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진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회당에 있고 다양하게 지성소에 와 있진 않지만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그 하나의 은혜의 행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죄 문제 해결, 동물의 피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그 사건 앞에 예비하신 수양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그 죽음을 넘게 돼 지나가게 됐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 바른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받는 모든 가정들은 살게 되어 있어요. 또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계속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계속 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탁 걸리냐? 십자가 사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인류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 드러낸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그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계획이 이게 없었어요. 삼위 하나님은 신약 성경이 구성되면서 그 이후에 생겨진 부분이라고 말을 쓰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됐냐라고 정리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가 올 수밖에 없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죄하기에 마땅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 또 그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인가요? 말씀 보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단절입니다.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진노를 잠재울 수 없고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정죄받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야 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렇죠? 스스로 죄를 정화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 과하신 거였어요. 스스로 죄 처리가 가능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안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스스로 그 죄 처리가, 죄 해결이, 죄 정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혼자 태어납니까? 엄마의 힘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엄마 의사의 도움으로 태어나는 것이 본인이 원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애가 마음 어떤지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혼자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그 죄의 참담과 죄의 그 처참과 죄의 그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요. 너무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어떤 행위조차도 이 구원을 완성시키거나 이 구원을 더 진전시키거나 이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루는데 어떤 행위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을 막 해결하는 것조차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지 이것들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깊어진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의미를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어짐이 나에 의해서 깊어지는 것이냐?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와해시키거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되 해야 될 건강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적용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죄가 더 많이 사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주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더 온전한 구원이 더 선명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향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화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치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어떤 응답을 주는 것 같고 그런 행위가 어떤 특정한 행위가 특정한 해석에 특정한 적용들이 큰 마음의 떨림과 주 앞에 더 두려움을 주고 더 내가 더 응답받는 그 확신 가운데 머무르는 어떤 결과를 준다 하더라도 생각을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은 내 행위의 근거에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주님의 그 영광과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의 은혜와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모습, 그 비밀에 더 놀라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싸움의 방향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화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진노밖에 없습니다. 진노. 로마서에 거의 10회 이상 나와요. 진노란 말 자체가. 신약에서 거의 탑에 있는 숫자예요. 27권 중에서 10번 이상 나온 게 요한계시록. 그리고 한두 군데 있고 거의 상위 랭킹 3, 4위예요. 로마서가. 그만큼 진노에 대해서 많이 구원을 다루는 책인데 진노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그 구원은 그 진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을 주시지만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진노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진노를 잠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노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고 3장 5절 말씀 보니까 진노가 당연하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죄된 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1장 이방인의 죄 진노는 하늘로부터 난다. 2장 유대인의 죄 2장 5절에 진노의 심판이다. 3장 5절 말씀 보니까 진노는 당연하다. 왜?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23절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23절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손에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했대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 이뤘다는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이뤘다는 말을 일상생활에 다 이뤘으므로 말씀을 훅 끌어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원래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게 인생에 있는 뭐 끼니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쪽으로 말씀을 훅 끌어당겨서 쓰는 단체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뭔가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 돕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필요한 대로 끌어서 오랫동안 썼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많이 심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확신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큰 이런저런 문제도 괜찮아. 이걸 모르게 하는 그놈을 꺾어야 되라고 말씀에 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잘 따져보게 되면 너무 얕은 내용인 거야. 왜냐하면 다 이루었음은 그 삼위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심을 십자가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희 뭐 그 돈 문제, 몇만 원 문제, 네 건강 문제 다 포함한 얘기지만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끌어당겨 쓰다 보니까 많은 해석을 나요. 근데 그 해석이 조심스러워요. 너무 그냥 필요했다나 많이 쓰니까. 그게 나중에 훅 은혜로 응답받은 거로 딱 들어오게 되면 안 고쳐집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요. 지식은 바꾸면 되는데, 아, 몰랐네, 그러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경험에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는 잘 믿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성경을 잘 믿고자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뭔가가 잘 해보고자 하다가 다 곁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신비주의 되진 않아요. 화목제물의 이 피는 속죄소에 뿌려지고 백성들의 죄가 가려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우리 받을 그 진노가 다 충족된 거예요. 왜?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동물 한 마리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를 7월 10일 날 잡았던 그 양 한 마리를 통해서 한 마리는 정죄에서 쫓아버리고 아사셀 어린 양 한 마리 염소는 염소죠. 양이 아니라 염소는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 행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이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죽음을 스톱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축업을 망하게 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고 피를 물론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 그분의 죽음으로 단번에 죽음으로 단번이라는 얘기도 망설임 없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죽음으로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충족시킨 거예요. 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가려주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넘어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나를 볼 땐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화목제물이 그분은 되셨고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내셨고 그런 오실 때부터 나는 기료라고 이미 언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막 죄 앞에 막 내 죄 때문에 막 매일같이 욥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막 욥처럼 두려워하고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도 본인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주 앞에 담대히 뛰어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것에 더 몰두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막 그 앞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직접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가 길이셨습니다. 그가 길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은 반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지 말라. 사단 세력을 결박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우리가 발견한 게 너무 작아서 그렇지 너무 크다는 거야. 이 큰 구원 가운데 달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공의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고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내 모습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태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덮었다. 이 모든 걸 내가 가렸다. 그 믿음 가운데 달려나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초청 가운데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을 계속 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려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담대하게 큰 미소를 머금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없고 너무나 무릎에 힘이 빠져 갈 수 없는 그 영혼들 성도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다물 되어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들려지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인생이 이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각 대륙과 각 나라의 중요한 사역들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된다물 되어 주시옵시고 주를 향해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큰 기쁨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대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증가하며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며 전교회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교육자들과 교회 대표자들이 같은 중심과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며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어 당대 세계복음을 섬겨내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또 산업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현장 사역을 하며 성도를 돌아보고 있는 사역 현장에 은혜를 대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길 대신 주를 주님께 참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곤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화목케 하신 주를 향해 달려나가고자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